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32절서부터 원래 잡혀 있는 본문은 45절까지여야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고 해서 좀 중간에 끊었습니다. 39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여러분들을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32절을 좀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왔다. 여러분, 시간과 또그 모습을 성경 기자가 유독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무슨 의미죠? 앞에 1장 1절서부터 쭉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와 보면, 각종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장면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수님의 행위가 날로는 언제 일어났던 겁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맞춰지고 오늘 본문이 저물어 해질 때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습상 저물어 해질 때이면 새날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질병과 불치병을 고침은 받았지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날이 시작이 될때그 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꼭 치유와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성경의 문자들이 설명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사람들의 인식 세계를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작 자기들은 언제 고침을 받았죠? 안식일 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과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일 날 데려온 게 아니라 새날이 시작될 무렵, 우리 상식선으로 그렇잖아요. 병자들 데려와서 고침을 받게 하려면 날이 훤할 때 데려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두컴컴한 밤에 데려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요. 이런 거죠. 이들은 정작 그리스도께로부터 안식일 날 자유함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이들의 신앙의 인식은 아직도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이들의 규율상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율법의 조항과 규범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고 안식일이 맞춰지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주변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저물어 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계신 곳에서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죠? 예, 첫째 날의 기록이에요. 인류의 첫째 날의 기록이 창세기 1장 5절인데 여러분 그 첫째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놀랍게도 첫째 날은 태양이 뜨던 시각으로부터의 시작이 아니에요. 첫째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해저물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첫째 날의 시작을 어둠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거두어져 가는 것이 아침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32절을 다시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사실상 이날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 이 동리와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에 묶여 신음하는 자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전 지구촌의 상황은 말 그대로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처절해요. 어떻게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깜깜함에 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어법상 맞는 거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거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동네로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표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한다고 동네라는 말에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의역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더라. 근데 원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정확히 맞아요. 동네입니다. 아, 그럼 뭐 동네 사람하고 동네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아, 우리 동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퍼뜩 어떤 종합적인 개념이 확 떠오르죠. 그 동네의 전통, 동네의 유래, 동네의 패턴, 동네의 문화, 동네의 관습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네라고 부를 때와 동네 사람들의 표현은 엄연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 기자는 의도적으로 동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네가 라는 말은 이 고통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이 마을의 영적인 상태를 사실상 종합적으로 딱 부치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드러내고 싶었던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와 대비되는 현장이 오늘 문단 안에 같이 등장을 하죠.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을 35절을 보십시다.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느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 사실상 다른 표현으로는 광야. 예수님의 이 잠시 멈춤의 패턴은 성경 내내 일정하게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동리 한복판에서 격렬하게 시대와 맞서고 충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쳐내다가 또 사람들이 와 하고 쫓고 몰리면 바로 광야로 퇴각을 하세요. 물러나세요. 그런데 그 광야는 항상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까? 로마의 통치와 종교인들의 억압과 타락, 경제의 공고함, 이런 삶의 염증을 느낀 일부의 사람들이 전부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SNF를 결성하고 쿰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생활 내용으로 절제하면서 동굴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은 뭘 꿈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광야 하면 그냥 텅 빈 공간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꿈꾸는 곳,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상 광야를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양쪽을 오며 가며 하나님의 분부하신 사명을 받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이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의미적으로는 현대인들에게 광야는, 한적한 곳은 이 새벽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알은 상당히 우리가 아는 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은닉하게 만들죠. 말하지 말도록 만들어요. 감추시죠. 이걸 메시아의 은닉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그 알은 뭘까요? 알지만 예수님의 삶과 그 인격과 주권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알미예요. 근데 이 의미를 준비하다가 소스라치게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랐던 것은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도 보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쫓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귀신이 아는 암과 우리가 아는 암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시제를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의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곧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이니까 아직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온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직 온 세상이 어둠에 갇힌 시간인데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달아놓더라고요. 주님은 깨어서 어둠에 갇힌 세상을 깊이 주목하는 시간이다. 주목하는 시간이다. 오,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그 어둠 속에 어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기도 속에서 호흡을 섞어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많은 성찰과 생각을 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목회자는 교회 입장에서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은 홀로 깨워서 그 어둠에 갇혀 있고 신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을 깊은 눈으로 주목하세요.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흩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 컴컴한 밤새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파수꾼. 시편 127편에 나오는 파수꾼. 우리는 그 어둠을 깨워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거기에 길을 닦을 준비를 해야 돼요. 길을 내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오르도토메오라는 이 분변이라는 말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 분변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오르도 토메오, 캄캄한 세상에,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세상에,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깜깜한 세상에 어둠을 깨워서 그 어둠에 갇힌 세상을 주목하면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거죠. 누구도 아버지와 나와의 교제를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36절을 한번 우리 전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랬어요. 따라가. 근데 이 따라가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를 믿으라라는 표현보다는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1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두 번 등장을 하죠. 17절에도 나를 따라오라. 또 18절에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36절을 보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따라가라고 돼 있어요. 따라가. 근데 이 따라가는 앞에 따른다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이 36절에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카타디오코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수색해서 탐색하여 찾아낸다 그 뜻이에요. 수색해서 탐색하여 찾아낸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따름은, 이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찾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고 탐색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앞에 이 따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그 쫓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이걸 잘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저 청중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와와 하면 주인공 노릇하고 싶어서 금방 거기에 혹하고 같이 무너지는 것을 시대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쫓음이 무엇을 위한 쫓음인지를 간파하고 단호하게 다른 마을로 가자. 딱 잘라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목회자분들은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환호와 박수와 쫓음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한시적이에요.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냥 좋으면 멀찍이서 좋아하세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시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거기서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전도.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은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전도는 종합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구주가 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통치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구주가 되시도록 모든 삶의 초점과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선포예요. 이 전도라는 말은. 캐리구마. 캐리구마. 거기서 전도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런데 우리가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Let's go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가자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물러남, 퇴각을 얘기합니다. 퇴각. 이 가자라는 말은 퇴각의 의미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달려들고 찾아 나서고 오니까 그 기회를 노려서 예수님도 한번 인기를 얻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말은 퇴각, 물러남, 물러섬. 그러면서 그 물러서는 자리에서도 무엇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든 물러나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든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는 온 지구촌에 잠시 멈춤에 있어요. 모든 게 지금 정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섭리가 드러나도록 내용적으로는 멈출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그 세상은 가끔 우리를 이렇게 떠밀어요. 멈추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내용까지도 다 중단이 되고 멈추어 돼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일생과 하루가 어떤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눈길에 여러분들이 시선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아침이 밝을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희망차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했지만 계속 그 멈추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단단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적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 지금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을 흩는 아름다운 출발이 있도록